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또 집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우리 선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더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핍박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싫었지만 그 핍박이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 지역이 있는데 우리 선교회 지역장 목사님들이 뭐 아프리카 동남부를 담당하는 또 이현목 목사님, 서부 아프리카 담당하는 박희진 목사님, 또 유럽을 담당하는 유홍열 목사님, 러시아권을 담당하는 조규원 목사님 뭐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중미, 북미, 오세아니아. 저는 이제 중국 또 인도 이쪽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뭐 대만, 중국 또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 몽골, 뭐 인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네팔도 이렇게 담당을 하고 같은 이제 언어권이나 그 지역권을 담당을 하는데 이 나라들에게 이제 다 공통적인 것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비난한다가 아니라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참 복된 것은 이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인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몽골을 갑니다만은 몽골은 중국과 좀 다른 상황인 게 뭐냐면 중국은 선교사님들이 없어도 현지 목회자들이 많은 일꾼들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돌아보고 또 담당하고 하지만은 몽골은 일꾼도 없는 데다가 또 선교사 한 명이 체류하려면은 21명을 고용을 해서 그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선교하지 말고 나가라는 소리와 같은 거죠. 그 종교 등록을 허락을 해주고 종교 비자를 내주지만은 그 대신에 원래는 5명을 고용하도록 했는데 원래부터 법이 바뀌면서 21명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보험을 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선교사가 가도 활동하기 어렵고 또 안 가도 문제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에 집사 장로 모임을 하는데 몽골의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보통 때는 홍콩까지 많이 오지 않는데 야 이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역자가 없으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홍콩까지 온 거예요. 그래 한편 아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고 또 일반교회 목사님도 참석을 하셔서 또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몽골에 체류하면서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건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 우리 선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목사님한테 어떤 교단에 속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는 그냥 독립 그냥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몽골에 독립교단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느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모아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번에 몽골에 우리가 세 군데 교회가 있는데 울란바트라에 있고 다라항에 있고 에르덴에서 있는데 이 세 곳 교회들을 제가 다 방문할 예정인데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 목회자 과정이라 해서 매달마다 해외 목회자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가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최고 목회자 과정에 참석을 하고 훈련을 받고 우리 선교회 일꾼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몽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 세 개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독립교단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목회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이분들을 얻어서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이 몽골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더 큰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우리 선교하고 연결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우리 선교의 목회자처럼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몽골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려면 10년이 걸려도 100개를 세우기 어려운데 우리가 1년에 10개를 얻는 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10년이면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몽골에 선교를 했지만은 세 군데밖에 교회가 없는데 이분들을 얻어서 하면 우리가 50개, 100개 금방 몽골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면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의 틀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가면서 더 큰 복음의 진보가 오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안일에 대해서 핍박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돼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실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떤 그 역사를 통틀어서 핍박과 어려움이 망하게 한다든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다든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잠언 1장을 찾아보십시오.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는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태보, 미련한 자의 아닐, 이것이 자기를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안일한 어떤 이 가운데 들어갈 안일을 추구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것이고, 태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것인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태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보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태보라고 하지만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세 가지 태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로 물러나는 것 당연히 태보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도 태보인 거예요. 세 번째, 더디게 발전하는 것도 태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것만 태보라고 여기지만은 그 현상 유지하고 있으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태보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면 기업의 매출을 현상 유지하면 망하는 게 원자재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기계나 장비에 이제 감가상각비가 있으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현상 유지한다는 것은 태보를 말하는 거고 또 더디게 성장하는 것도 태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자동차가 왜 망했느냐? 미국의 자동차 역사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포드나 GM이나 케이슬러라는 이 자동차 회사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더디게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 차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차가 더디게 성장하면서 부도가 나고 망해버린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국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겨우겨우 그냥 돌아가고 있을 정도로 이제 더디게 성장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지 더디게 성장하는지 빠르게 성장하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은 신앙이 재밌어요. 신앙을 하는데 힘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별 재미도 없고 기대도 안 되고 이건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해왔던 대로 반복되는 같은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장 똑같은 신앙이고 똑같은 삶이 반복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신앙은 너무너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왜 멀어지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기대가 되는데 신앙에서 멀어질까요? 아니죠. 신앙을 하니 힘들고 피곤하고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교회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성장하고 보면 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축복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시들하게 여겨지고 말씀이 시들하게 여겨지고 종이 시들하게 여겨지고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고 하잖아요. 내가 싫은데 내가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 내가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건 성장하면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는 일이며 너무 복되고 감사한 것이 많은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액션 러닝 강습회를 초급반, 그 다음 중급반, 아직 고급반은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강습회를 하고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SNS 교육 및 자원봉사자 홍보와 운영 관리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주관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국 강습회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도 배우러 오라고 하면은 올 나라들이 여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교회 젊은 부인 자매들이, 젊은 장년들이 전국을 모아서 이런 강습회를 한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보면은 너무 재밌는 일이고 기대되는 일이고 막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보이고 할 일들이 보이는데 내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신앙이 재미가 없지? 그 사람은 안일하게 살고 뒤로 물러나고 퇴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핍박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일하게 머물러 있거나 태보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핍박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 복된 거예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로 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몽골에 이렇게 핍박이 없었다면 우리는 몽골에 있는 현지 기독교에 대해서 실태나 현지 기독교 별 관심, 우리 교회 그냥 키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추방되고 그 다음 현지 일꾼을 세우려고 해도 현지 일꾼은 현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은 뭐 21명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을, 사회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세울 현지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일꾼들이 안 길러져 있으니까. 그 몽골 교회는 또 막 70-80%가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니까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학생이라도 없냐 하니까 선교학생 한 명 있대요. 그러면 그 형제라도 세우면 안 되냐 하니까 술주정뱅이로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아 그러면 몽골에 있는 일반 목회자들이라도 우리가 얻어서 그들을 훈련해서 일꾼으로 세우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홍콩의 일반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독립교단, 교단에 속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데, 제가 이분이 다라항에서 왔는데 제가 다음 주에 몽골 가니까 다라항에서 다시 만나서 이런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마음에 야, 이번에 가서 야,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지면 뭐 이분들이 다 한국에 오기 어려우면 최고 목회자 가정을 몽골에 들어가서 하지요. 뭐 팀별로 들어가서 매주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지방마다 교육을 하고 우리 목회자로 세워서 일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몽골이 너무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몽골을 어떡하나 어떡하나 염려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의 털에서 벗어나서 한번 그 영역에 가보니까 너무 복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못하는 영역에 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물러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한계 너머에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으니까 그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어려움이구나.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집사 장로 모임에 일반교회 목회자가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 오셨고 전도사님 한 분 오셨고, 근데 그분 또 여자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아, 몽골은 또 남녀 따지지 않고 이렇게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제가 다음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길을 열어서 목회자들을 얻고 훈련해서 세운다면 우리가 정말 힘있게 몽골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21명을 고용해서 해야 목회자 선교사 한 명이 지낼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 각 교회마다 선교사님이 21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얻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필요하면 뭐 월급 준다 생각하고 다른 데 월급 주느니 그분들에게 우리 선교의 목회자로 지원하면 되죠. 최저임금이 한 15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 얻는 건데 복음을 폭넓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구나. 야, 각 교회마다 21개의 교회가 세워지구나. 각 도시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고 그 다음 21명의 목회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용한 목회자라고 정부에 신고하면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선교사가 지내는 부분에. 그리고 만약에 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선교사 한 명당 50명을 고용해야 된다면은 축복입니까? 핍박이고 어려움입니까? 축복이죠. 50개 교회가 생겨나니까. 그럼 100명을 고용한다 하고 법을 더 까다롭게 하면요, 야, 한 교회마다 100개 교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없고 지금 막 철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1명을 고용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하나 유지하려면 1년에 한 5천만 원을 선교사가 비자비로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1년에 5천만 원, 선교사 한 명을 두려고 5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선교사를 두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비자 비용이 아니라 우리는 21개의 교회를 갖는다 생각하면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영역으로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인데,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첫 번째 역사를 일으켰느냐. 여러분, 이 집은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나라에서의 어떤 잔치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넉넉히 준비를 하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걸 보면 이 집은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닐 거고 그냥 초라한 그런 잔치집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초라한 이 집에 가서 이 가난한 집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을 왜 이 집에서 나타내셨냐? 여러분 주님은 이런 집에 찾아가서 일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없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이런 집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잘난 사람 많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비천한 자에게 찾아가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는데 왜 수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택했느냐?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마리아의 간증을 들어보면 비천한 여자인 거예요. 이 마리아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모라서 특별한 여자라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 여자는 비천한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한데 이유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한 이 집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자기 때문에 이 집에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 생각이 살아있고 지 판단이 살아있어서 자기 잘난 사람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비천한 자로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은 금방 교만하고 금방 높아져 버려요. 제가 이번에 집사장로 모임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장로님 반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 가운데 제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복음을 사랑해서 온 마음을 복음에 속고 사는데 한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 중국에서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8개 그룹, 9개 그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더라고. 그 여러분 30분씩 말씀을 전하면 하루에 4시간씩, 4시간 반씩 그걸 채팅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나중에는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입술이 부르트고, 막 목이 막 잠기고, 막.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구나. 또 어떤 한 지역은 목회사가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파송이 안 된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은 일요일 되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복음 전하면서 집에 복음 전하고 이제 모임하고 운행하고 집에 1시 뭐 2시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류의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위치로 권으로 일을 하는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직분을 얻으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직분이 없었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낮은 위치에서 복음 위할 건데 그 위치가 세워지니까 그 위치로 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다 잃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서도 멀어져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복음에서도 멀어져 있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 편으로 옮겨주기보다는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핍박이 있다는 건 참 너무 복된 것인데 더 큰 핍박이 있으면 더 복되다 싶을 정도로. 왜? 그러면 옳으네 그러네 안 따지고 더 복음이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위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고 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 마음에 조금만 잘한다는 마음 가지면은 내가 좀 낫다는 마음 가지면 그게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하려면은 제가 남동체육관 첫해 기국 발표한 걸 예를 들면서 내가 종과 교류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 마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못 깨닫겠더라. 나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한계를 넘었다 생각하지 절대로 내가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자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교류를 해보면서 자기 신앙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근데 예수님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을 당하면서 마리아가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신앙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을 남깁니다. 귀한 간증을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에 아니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 부분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에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아, 이게 신앙 아니냐.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이게 신앙이지. 근데 마리아의 신앙이 딱 성장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잘못된지 몰랐죠.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인 줄 아는, 이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있어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어려움처럼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예수님을 안 찾고 내 방법으로, 내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지만은, 아니 예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대부분 잘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마리아는 깨닫고 뭐가 잘못된지 알고 그걸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마음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 아, 이런 신앙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신앙? 자, 인간의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일에, 내 인간의 일에 부족함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동참시켜서 그 일을 해달라고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심부름센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해결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되는 건데 그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일에 동참되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계획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포도주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돼 있으면 그런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일에 동참되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거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니까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내 일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넓은 영역으로, 더 큰 영역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교사가 추방 안 당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추방되게 할 때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잘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비자가 나오길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지만은 아니요, 우리 원대로 말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것처럼 주님이 어떤 쪽으로 인도하니 어떤 뜻을 보이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하시는 일이 뭐냐. 마리아가 이걸 딱 깨닫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자, 하인들이 마리아가 하는 신앙의 위치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에 전달되고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종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마리아가 받으니까 그 마음을 종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의 존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계가 있고, 일반 기계가 있고,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자꾸 발달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은 시키는 대로 할까요? 지 생각대로 할까요? 예? 지금 기계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 판단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게 틀렸다는 걸 알고 그걸 버리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축복을 맛보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하인들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키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자, 첫 번째 예수님 시키는 일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이 첫 번째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을 시키는데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첫 번째 일이 있고 두 번째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일을 시키는데 이 첫 번째 일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상식 범위 안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 돌항아리 여섯이 있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두 번째 시키는 일은 인간의 상식 밖에 있는 일이고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의 일을 지금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8절인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하인들이 물인 걸 분명하게 아는데 자기가 물을 채웠는데 이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인간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상식의 범위 밖의 일을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일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도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부지런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을 채우라. 돌항아리 여섯이 있는데 물을 채워. 그럼 부지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이건 상식 밖의 일이고 생각의 한계 너머의 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우리 생각 한계 너머의 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생각 너머의 한계 너머의 일을 이제 명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은 첫 번째 생각의 한계를 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 이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전에 먼저 내 생각의 한계를 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생각이 굳어 있어서 이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에서 한계를 못 넘기 때문에 삶에서는 절대로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러시아의 어떤 유명한 역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도 선수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선수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유명한 선수인데,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리는 그 무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코치가 봤을 때 분명히 이 한계 너머의 무게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연구해 보니까 아, 이 선수가 생각의 한계를 못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왜 못 드는지를 이 무게가 인간이 들 수 있는 한계라서 못 드는지 생각의 한계를 못 넘어서 못 드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선수의 생각을 쏘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하게 만든 엿기에 그 무게를 더하는 추를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만약에 5kg가 나가는 무게라면 4kg로 표기를 엉터리로 한 특별한 엿기를 만들어서 이 선수가 이제 자기 무게를 채울 때 100kg짜리 뭐 50kg짜리 무게를 더해 나가서 양쪽의 무게를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이 선수를 속인 거예요. 이 선수는 늘 이게 내 한계라고 하고 자기 최고 기록까지만 하고 그 너머는 늘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 선수가 연습하면서 자기 최고 기록까지 탁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올리는데 사실은 그 엿기에 표기된 수치는 가짜기 때문에 그 무게를 들어올리면 세계 신기록을 들어올리고 한계를 넘는 무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몰라요. 늘 자기가 들어올리는 그 한계까지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독만 알죠. 감독이 봤을 때 원래대로라면 이 선수가 그 엿기를 못 들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감독이 깨달은 게 생각의 한계를 못 넘었구나. 그러면서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계속 기록을 갱신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생각의 한계를 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야, 네가 기록되어 있는 그 무게에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올려라고 하는 그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실제로는 들어올릴 수 있는데 늘 아, 여기서 5kg만 더해줘도 3kg만 더해줘도 1kg만 더해줘도 그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여겨지고 나는 못 들어올린다고 포기한 거예요. 여러 번 연습해도 못 들어올렸어요. 무게를 못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한계를 못 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된 그 전설적인 선수가 된 것이 생각의 한계를 넘으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넘지 못하는 부담,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에서 보면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은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의 변화가 오기 전에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이끌어 놓으면은 자기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놔요. 생각의 한계를 너무 이렇게 이끌어 예 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이 절대 안 돼요. 왜? 자기는 아직 그렇게 안 됐으니까. 왜 자신이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냐? 아니 뭐 생활 속에 마음 약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 마음 약한 새로운 피조물이 어딨냐? 이미 주님이 바꿔놨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을 이끌어주면 자기는 마음이 약하대요. 왜 약하다고 생각하냐? 아니 생활 속에 약하다고 약한 증세 나타나서 마음에 상처 있고 이래 살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교제가 뭐냐면은 구원 받았냐고, 구원 받았다고. 의인이냐고, 의인이라고. 죄 짓냐고 안 짓냐고. 죄 짓는다고. 그럼 죄인이겠네요. 왜? 죄 짓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아니 의인이 돼요. 또 그때는 지옥 가긴 싫은가 봐요. 곧 죽어도 의인이 돼요. 아니 그러면 죄짓는 정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똑같이 믿음으로 의인된 것처럼 마음의 생각에서 믿음으로 난 이미 마음이 강한 자구나. 생각을 옮겨놔야 되는데 생각을 안 옮기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삶에서도 이 한계를 넘는 삶을 살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자, 여기서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데 두세 통 더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데 7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여러분 하인이 한 명이 아니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실 그대로 하라고 했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했기 때문에 하인 혼자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하인이 있는데 두세 통 더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데 그 여섯 개의 물을 채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한 달 걸렸을까요? 두 달 걸렸을까요?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죠. 금방 채웠을 거예요. 몇십 분 안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금방 물을 채웠을 거예요. 이 시간은 짧았습니다. 이 두세 통 더는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는 시간은 금방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거는 물 길러다가 채우는 시간보다도 더 짧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채울 때는 여러 번 채워야 되지만 떠서 갖다 주는 건 그냥 한 번에 금방 갖다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앞에 이 생각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이 일 앞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단 몇십 분만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늘 죄인이고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생각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의 한계를 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이 삶이 안 되고 그 삶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여러분이 생각의 한계를 어떻게 넘느냐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생각의 한계를 넘느냐.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생각의 한계를 넘으려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 갖다 주기 전에 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말도 안 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떡하잔 말이냐.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오면 그 생각과 친구하고 그 생각 가지고 그 생각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다른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예하고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될 때는 이걸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군대에서 헌혈을 했는데 헌혈하기 전에 피검사를 하잖아요. 피검사를 하는데 B형이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간호사한테 아닌데 저 O형인데 하니까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 혈액형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말 하지 말고 빨리 누워서 헌혈이나 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요. 20년 넘게 동안 O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헌혈을 한번 하러 갔더니 B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O형인데요?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종합병원에서 수술까지 했는데 맹장 수술까지 했는데 거기도 환자 그 표에 보면은 혈액형이 적혀 있잖아요. 그때도 O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더라고요. 내가 종합병원에 수술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한 번 더 검사해 보더니만은 B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건 난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혈을 하면서 이런 돌파리 병원 같은 이라고 환자를 갖다가 수술하는데 혈액형도 검사 안 하고 수술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추측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일요일 날 그 급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이니까 정확하게 뭐 그렇게 뭐 혈액형 검사하는 간호사 뭐 또 뭐 의사 뭐 다 안 돼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혈액형 뭡니까? 예, O형입니다 하니까 O형은 검사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O형은 O형만 수혈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도 괜찮아. A형이라도 괜찮고 B형이라도 괜찮고 O형만 주면은 그렇다고 또 맹장 수술하는데 뭐 수혈까지 할 일이 있겠습니까? 보면 아마 그래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는 20년 넘게 동안 나는 O형이다, O형이다, O형이다 사고로 살아왔는데 모든 기록에 O형, O형, O형 하고 군번줄에도 O형이라고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제 뭐라고 살아야 돼요? B형이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혈액형 뭡니까? 하면 내가 내 속에서는 뭐가 꽉 차 있을까요? O형이 꽉 차 있는데 내 입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B형입니다 해야 돼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성과 내 기억과 모든 것은 O지만은 O형이지만은 간호사가 적십자사에서 나와서 가장 정확하게 피검사를 하는 데서 B형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때부터 B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어떻게 물을 갖다 주면 그게 말이 되냐 만 가지 생각 들지만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면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한계를 먼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물을 갖다 주기 전에 먼저 생각에서 그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인간은 뭐가 지가 진실하다고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지금까지는 늘 O형이라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내 입으로는 B형이라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내 기억은, 내 감성은, 내 마음은 O가 더 가깝고 O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O형인 게 내 속에 가득히 있지만 나는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내가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인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원인은 나중에 알고. 그럼 왜 그렇게 됐지? 아니 그럼 내가 왜 언제부터 O형이라고 믿었냐? 그건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하고 난 뒤에부터 O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왜?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에 혈액형을 검사하려면 안티A, 안티B 시약을 가지고 떨어뜨려서 혈액과 섞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스포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스포이드가 아니고 이쑤시개로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이쑤시개로 찍어가 한 방울 떨어뜨려가 저으니까 그게 뭐가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라고 했겠어요? O형인 거. 여기 피검사 안 해본 분들 가운데 O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검사해 봐야 돼요. 모르면 그냥 O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보면은. 엉터리라도 괜찮아요, 뭐. 혹시 O형인 사람들은 한 번도 피검사 안 해본 분들은 다시 가서 피검사하면 틀린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게, 밝혀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걸 알게 됐으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그걸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당에 갔다 주라 하실 때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물인데요가 아니고 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이지만은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갔다 주라고 할 때는 내 생각에서부터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생각을 합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전에 박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짜장면, 짬뽕 하는데 주방장이 그 바쁘니까 통일하라고 해 하면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주방장이. 그렇죠? 바쁘니까 통일하라고 해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욕하니까 요즘 뭐라 하냐면은, 예, 갖가지 시키면 15분 걸리고요. 통일하면은요, 바로 됩니다. 그러면 한국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난 15분 걸려도 나는 그래도 짬뽕 먹을래 하고 다 짜장면 하는데 짬뽕 해가 15분 뒤에 오면 주변 사람들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니까 빨리 나오는 걸로 하자 해가 다 통일하잖아요. 주방장도 이제 발달했어요, 보면은. 다 통일하라케 하면은 욕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기다리는 걸 못한다는 거 아니까. 그래, 짜장면 하면은 짜장면하고 통일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은 그 생각과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합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도주로 보여지고 먹어보니까 포도주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예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 물이지만은 떠서 갖다 주는 그 발을 내디딜 때 그건 포도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는 안 변해요. 앉아가지고 맛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물 가지고 계속 이제 됐나 안 됐나 찍어 먹어보고 있으면은 5년, 10년 걸려도 포도주로 안 변하고, 들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한계의 영역을 넓혀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 주님이 내 생각의 한계를 넓혀주시는구나.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의 세계를 이해하고 받고 그 다음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부분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생각의 한계의 영역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에서 예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도주로 변하나 안 변하나 보자, 포도주냐 아니냐 보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10년, 20년 전에도 지나도 안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이거 물이지만은 예수님이 포도주라면은 포도주야라고 마음의 생각을 옮겨놓고 그 다음 그 마음의 생각의 영역을 한계를 넘어서 생각을 옮겨놓고 발을 내딛고 가보면 정말 삶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시간보다 떠서 갖다 주는 시간이 더 짧죠. 금방 갖다 줄 수 있죠. 생각의 한계를 못 넘는 사람은 이게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교제를 해보면 대부분에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그 마음을 말씀표로 옮겨놔주면 금방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자기의 모습으로, 형편으로, 자기 생각으로 금방 돌아와 버려요. 옮겨놓으면은 예 하면 되는데, 생각에서부터 먼저 한계를 넘어가면 되는데 이 생각의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혈액형을 예를 든 것처럼 내가 B형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이제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질 때까지 O형입니까? 믿든 안 믿든 B형이 돼버린 겁니까? 원래부터 B형이었어요. 신앙이 그래요.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 받을 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미 내가 잘못 알고 있었지, 내가 O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 내게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것이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육신적인 사람이고 왜 안 되는 사람이고, 언젠가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의 느낌은 O형인데, O형인데, 그게 느껴질 때 B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B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아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 마음에 느껴질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거듭날 때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내가 볼 때 육신적인 것처럼 보여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자기 육신적인 부분이 변화될 때까지, 달라질 때까지 계속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해결될 때까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축복이다. 아니다, 이거 감사할 조건이다. 감사하기 뭐가 감사해? 문제고 어려움이지. 아니요, 그게 감사로 느껴질 때, 보여질 때 감사가 아니고, 자, 몽골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일이 이루어져서 야, 21명을 고용해야지 선교사 한 명이 몽골에 체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교회 목사님들을 얻어서 최고 목회자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되고 21명의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21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몽골에 세 곳에 있으니까 63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핍박이 일어날 때 축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축복. 핍박이 일어날 때 지금 안 보이지만은 이거 축복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느껴질 때 축복이라 하는 것은 내 판단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그러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여겨질 때 축복이라고 하고 감사로 받아들여질 때 감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 내게 허락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거야, 그러면 그건 다 축복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축복으로 내게 올지 어떻게 느껴질지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집에 일을 할 수 있었고 처음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고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정말 문제고 어려움이고 재앙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이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으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어려움은 축복이고 문제도 축복이고 다 축복인 거예요. 인도에 우리 선교사님 추방을 당하고 사역자가 부족한데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서 선교에 훈련받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무전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들이 대걱정인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도 무전전도 여행 가기 어려운데 인도에 무전전도 여행을 가라고 하니까 둘씩 짝을 지우니까 목사님들이 다들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장 목사님한테 지방에서 아니 우리가 영어도 못하는데 둘이서 자기 짝지를 보니까 서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무전전도 여행을 가냐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어찌 그리 믿음도 없냐. 아니 해외에 그 무전전도 보면서 통역 한 명 안 붙여주고 무전전도 보내겠냐. 사실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 남부 쪽에 기독교 주에 가보니까 아마 무전전도가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추위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잘 걱정을 해도 먹을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차 탈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가보니까 그래요. 왜? 인도의 사람들이 순수하니까 인도의 문화는 누구든지 자기 집에 찾아오면 손님을 받아주는 문화인 거예요. 제가 밥도 주냐 하니까 재워주고 밥도 주냐 하니까 아 인도는 시골 가면 어디든지 가면 다 재워주고 뭐 거기다 말씀까지 전하면 막 차비까지 준대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무전전된 가기 좋은 데가 어디 있냐, 날이 춥기나 하나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지금 차 타고 오면 손 들면 차 태워주냐 하면 외국인이 되면 다 차 태워준대요. 차 태워줘, 먹여줘, 재워줘, 말씀 전하게 해줘, 여비줘. 그러면 누가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 형제들도 한번 다음에 한번 갑시다. 지금 이번에 가서 막 사역자님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간증을 올리는지. 그 이번에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가서 무전도행을 가서 2주 동안 무전도행을 했는데 일주일 무전도행, 일주일은 CLF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복음 전한 목회자들이 3천 명이 넘고 일반 행사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들이 자기 생애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해봤을 겁니다. 그 1조가 있고 2조가 있는데 2조가 막 기대하면서 막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전에는 해외 무전전을 어떻게 가나 하는 이런 분들이 인도에 핍박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그런 무전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가보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은 너무너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요. 이렇게 복되게 되었을 때 복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일어날 때 이건 축복이야라고 받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모자랄 때 이 집은 복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 야 이건 내게 큰 축복이구나. 문제를 만날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야 이건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건 내게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아멘하고 받는 거고 마음에서 먼저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이 생각을 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발을 내딛고 나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이건 축복이야, 야 이건 감사할 조건이야, 이건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이야, 내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고 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야,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이건 축복이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일할 조건이고 예수님 나타날 조건으로 받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옮겨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라고 한 것처럼 발을 내딛고 나가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나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가보자고 실제 내 삶에서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요한복음 2장에 이 생각의 한계의 영역을 넘어서 실제 삶에 발을 내딛고 나가보고 그 다음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 과정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을 하십니다. 아,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이게 문제야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구나, 내 생각을 옮기지 않고 있는 이게 제일 큰 문제, 이게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을 잡아먹고 있구나, 이 시간이 10년 20년 걸리고 있구나, 아, 그럼 내 마음의 생각에서 먼저 예수님의 영역으로 내 생각의 영역을 옮겨서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는 이게 제일 먼저구나, 이게 변화의 가장 시작점이구나. 여러분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은 이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물인데 주님이 포도주라고 하면은, 떠서 예전에 갖다 주라고 했으면은 아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 하고 먼저 마음을 합하는 거기서 시작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물이지 포도주냐, 우리가 금방 갖다 채운 저 우물에서 떠다 갖다 채운 물인데 이게 어떻게 포도, 이 생각과 싸우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시간을 10년 20년 허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역사처럼 생각의 한계를 넘지 않아도 성실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물을 채우는 그 일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주님은 물인데도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라고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의 한계의 영역을 넘어서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길 원하셨고, 예하고 받으면, 아멘하고 받으면은 또 우리 마음에서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내 판단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한 요한복음 2장의 역사처럼 우리 삶에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를 경험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생각부터 먼저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합하고 발을 내딛고 나가는 실제 삶을 살아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해보면 이제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부인하고 말씀과 마음을 합하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에 이제 생각의 한계를 넘는 법부터 먼저 배우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서 실제 믿음의 삶을 발을 내딛고 나가보고 또 주의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걸 맛보면서 삶 속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예수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